주관적이지 않아야 한다. 자아의 파쇄. 주관적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큰 어려움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 주관적이면 일을 잘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관적인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자기의 의견만을 고집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도 전에 이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의견만을 고수합니다. 바로 이것을 주관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관적인 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의견을 붙잡고서 계속 이 의견을 고수해 나가는 것을 주관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이유를 표명하기 전에 주관적인 사람은 이미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후에도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후에도 다른 사람이 이유를 밝힌 후에도 그는 자신의 선입관을 조금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관적인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의 자아가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상당히 강경한 주관이 있으며 이 주관은 버리기가 쉽지 않고 고침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사람은 내면이 비어있지 않다. 주관적인 것이 낳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주관적인 것이 주는 손실은 무엇입니까? 주관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줄 아는 데에서 주관적이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오직 당신의 내면이 비워져 있어야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관적인 사람이라면 당신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어려움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것은 주님의 일꾼에게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남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가장 주된 원인은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당신의 내면에 쌓여 있는 것이 너무 많고 깨뜨릴 수 없는 의견과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신의 말만을 계속하게 되며 자신의 사정으로만 꽉 차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제나 자매가 당신에게 와서 그의 무거운 짐과 그의 사정을 당신 앞에 내려놓으려 할 때 당신은 반나절을 들어도 알아들을 수 없고 아주 오랜 시간을 듣고 있어도 파악해내지 못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관적인 사람의 어려움입니다. 주관적인 사람은 무엇을 배우기가 쉽지 않다. 주관적인 사람에게 또 하나의 어려움은 어떤 것을 배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속은 확신에 차 있고 모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내면에는 자신의 규정이 있어서 어떤 것도 다 그렇게 규정해버립니다. 그의 속에는 모든 것에 의견이 있고 모든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에게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일을 하러 나오고자 하는 젊은이에게 당신이 어떤 일을 조금 가르치는 것은 마치 어린 아이에게 약을 먹이는 것처럼 어려워서 그에게 억지로 약을 넣어주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의견으로 가득 차 있고 주장과 방법으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비록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그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은 그에게 약을 먹이는 것보다도 훨씬 어렵습니다. 만일 사람이 밥을 먹는 것조차도 넣어주어야 한다면 그가 일생 동안 밥을 얼마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형제를 만났을 때 마음속으로 그에게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형제여, 당신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한다면 일생 동안 얼마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주관적인 사람의 가장 큰 어려움과 손실은 바로 배울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에게 배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를 쳐서 엎드려 뜨려야 그가 조금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번에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큰 손실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요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충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주관적이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여, 우리가 받은 도움은 각 방면에서 온 것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한 달에 한 가지를 배우고 6개월에 한 가지를 배우고 심지어 1년에 한 가지를 배운다면 당신은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주관적인 사람은 갈수록 배우기가 더 어려우며 갈수록 더 주관적으로 되어갑니다. 이 주관적인 것은 실제로 너무도 큰 어려움입니다. 주님의 일꾼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요동함 없이 견고하고 정직한 길을 가야 합니다. 다른 면에서 만일 그의 의견과 견해가 확고하고 그가 결정한 것에 대해 요지부동한다면 그가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 적으며 일생토록 그는 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면으로 주님 앞에서 요동하지 않고 견고해야 하지만 또 한면에서는 주관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주관적이지 않기를 배워야 하며 하나님께서 자유로이 움직이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관적인지 주관적이지 않은지를 알고 싶다면 단지 당신이 어떤 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 빠른지 느린지 그것을 배울 수 있는지 없는지 영에 속한 일에 있어서 항상 배울 수 있는지 없는지 많이 배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만 하면 됩니다. 배우는 데 있어서의 방해물은 바로 주관적인 것입니다. 주관적인 것은 당신이 참된 배움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진보의 기본 요구. 영적인 일에서 진보하는 기본적인 요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고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께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연다는 것은 주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을 활짝 여는 것은 주관적이지 않은 것보다 그 의미가 더 깊습니다. 그러나 첫 단계는 주관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관적이면 하나님을 향해 문이 닫혀버립니다. 주관적이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경하지 않고 배우고자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쉽게 인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떤 인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채찍과 지팡이를 사용하셔야 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쇠망치로 그들을 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움직이기만 하면 즉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말과 노새같이 굴레나 채찍으로 깨닫는 사람은 주관적인 사람입니다. 주관적인 사람은 배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다투시며 그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큰 장애를 만나게 하셔도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단번에 복종하여 그가 마땅히 배워야만 할 공과를 배우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지 않고 온순하지 않으며 아주 강퍅하고 강경합니다. 그들이 일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일생 동안 배운 공과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공급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큰 어려움일 뿐만 아니라 커다란 손실입니다. 주관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 모른다. 주관적인 사람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만질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도 모릅니다. 주관적인 사람은 북극과 남극이 멀리 떨어져 있듯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매우 부드러워야 하며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주관적이 되지 말고 즉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발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발람의 마음이 재물의 이익에 기울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그의 속에 반드시 가야 한다는 주관적인 관점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 차례, 두 차례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사람이 일단 어떤 것을 하기로 정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안내되는 길로 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발걸음을 멈춰야 하고 때로는 즉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당신이 모든 길을 예비하여 가고자 하였는데 주님께서 즉시 멈추라고 하시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 주의 영이 당신이 가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면 당신은 즉시 정지할 수 있습니까? 주관적인 사람은 정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배운 사람은 결코 주관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배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즉시 갈 수 있고 멈추라 하시면 즉시 멈출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 두 마디를 간단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주관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도 가기가 쉽지 않으며 멈추라 하시는데도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움입니다. 주관적인 사람들은 얼마나 힘을 소모해야 자신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일단 그들이 활동하면 누구도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움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움직이라 하시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말라 하시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손에서 부드럽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한 채찍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일단 그가 한번 움직이면 일평생 누구도 그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줄곧 이렇게 계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엄한 손으로 그를 쳐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의 주관적인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지 못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기도 어렵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헌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것은 그가 결코 주관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만일 주관적인 사람이었다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많은 설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본래 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들을 얻을 생각도 없었고 이스마엘로 만족했는데 당신이 내게 아들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나와 사라는 조금도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모두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시고서 어떻게 또 이삭을 드려 번제물로 삼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형제자매여, 주관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 같은 도전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 무슨 이유든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매우 단순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가 자기 아들을 제단 위에 놓고 칼을 빼내어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아들 대신 제물로 바칠 순양 한 마리를 예비하셨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주관적이었다면 그는 어려움에 처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제는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서 이번에는 저렇게 하라고 하시니 그 뜻을 참으로 모르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주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단에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일단 제단에 올라가서는 또한 거기서 내려오기가 어렵습니다. 제단에 올라가는 데에도 몇 년을 소비해야 했지만 일단 올라가서는 도무지 고집부리며 내려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주관적인 사람은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멈추라고 명령해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사람은 결국 마지못해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그 순종은 여전히 자신의 힘에 의지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를 데리고 오려고 해도 그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가 철회하도록 하려는 것이지만 그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를 다시 거두어들이게 하는 것이지만 그 자신은 거두어들일 수 없습니다. 야생마. 당신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안에 둘 때에 하나님은 뜻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당신의 뜻을 바꿀 수 없다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며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야생마를 온순한 말이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야생마는 누구도 탈 수 없으며 그리고 야생마를 훈련시킨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야생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말을 잘 타는 사람이 말에 껑충 뛰어올라 말이 뛰고 발악하게 하여 아주 지칠 정도로 달리게 할 때에야 말을 잡을 방법이 있게 됩니다. 말 등에 탄 사람의 유일한 방법은 말 등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몇십 리든 몇백 리든 계속 달리게 하여 말이 이 주인에게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야 순종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수는 말들이 아주 정확하게 달리게 될 정도로 야생마를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원 한가운데에 기둥을 꽂아놓고 끈으로 말을 기둥에 메어두면 말이 조금만 한쪽으로 치우쳐 달리거나 조금만 잡아당겨도 끈은 끊어집니다. 말이 조금만 빗나가도 그 끈은 똑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들은 꼭 알맞게 달릴 줄 알며 원을 따라서 몇백 바퀴도 돌 수 있는데 그 반경은 아주 깁니다. 이 정도까지 달릴 수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후로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이 말들이 작은 굴을 지나도록 해야 하며 또 큰 굴을 통과하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말은 언제나 당신을 감히 거스르지 않게 됩니다. 형제자매여, 주님께서 우리 야생마들을 확실하게 훈련시키시는 것은 아주 큰 일입니다. 주님은 마치 야생마를 훈련시키듯이 큰 힘을 들여서 우리를 그분께 순복하게 하십니다. 훈련을 받은 야생마는 주관적인 것이 사라집니다. 잘 훈련된 말은 위에 탄 사람이 조금만 움직여도 얼마를 달려야 할지를 알고 달립니다. 시편 32편 8절과 9절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말이나 노새 같아서는 안 됩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도 어느 단계까지는 훈련될 수 있어서 주인 뜻대로 움직일진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을 때 응당 길들인 말보다 훨씬 빨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된 말이나 노새를 무지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나 노새는 주인이 때리거나 고삐를 잡아 먹게 해 주어야만 주인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을 바라보기만 해도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아차릴 수 있지만 무지한 노새와 말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눈으로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는 주님의 눈동자가 움직이기만 해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주의 손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눈동자만 움직였을 뿐인데 그는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눈동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주관적인 사람은 이것을 모릅니다. 형제자매여, 결코 사람 됨됨이와 성격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됨됨이가 주관적이라면 결코 하나님께 객관적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당신은 일생토록 주관적이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는 훈련된 말처럼만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노새에 불과하고 충분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면 우리는 즉시 그곳을 주목하는 경지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안다면 우리는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자기 의견과 견해를 갖고 있는 주관적인 사람에게 주님 앞에서 주의 영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 즉 주님이 움직일 때 따르고 주님이 멈출 때 멈추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때에 주님이 당신에게 멈추라고 요구하시지만 당신은 멈출 수가 없고 멈출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속이 자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아를 바깥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때에도 반드시 자기 자아를 바깥에 두어야 하며 주님이 가라 명하시면 가고 멈추라 명하시면 멈추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자아는 언제나 바깥에 있게 됩니다. 주관적인 사람은 자아를 내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멈추라고 해도 멈출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시작할 때 즉시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을 때 즉시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큰 어려움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주관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몸에서 쉽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됨됨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오직 옳은 사람만이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옳지 않으면 방법이 옳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당신이 어떤 유의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방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사람이 옳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관하여 모든 것을 배웠을지라도 여전히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관적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사람, 자신의 주관적인 것이 파쇄된 사람, 자신의 의견이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만 해도 즉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부드럽게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고 멈출 수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종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심한 요구가 있고 아무리 심한 말을 듣더라도 그는 상관치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쉽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따라 쉽게 멈추며 하나님을 따라 쉽게 인도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오직 이렇게 될 때만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룸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다룰 수 있다. 주관적인 것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말해두어야 할 점은 오직 하나님께 다룸을 받아서 주관적이지 않게 된 사람만이 주님에 의해 이끌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관적인 사람에게 결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주관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주관적인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어 형제 자매들을 인도하게 한다면 그 결과로 주님의 뜻은 흐려지고 대부분 자신의 뜻만 남게 될 것입니다. 주관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의 말을 듣도록 강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말을 듣도록 강요하는 사람은 유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말을 듣기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파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간섭하지 않고 개인의 생활이나 견해를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간섭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간섭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런 정도에까지 그분께 이끌려질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큰 문제거리가 됩니다. 비록 그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대인과 선생이 되고 아비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파쇄되지 않고 자기 주장과 자기 요구가 있으며 특별히 좋아하는 사사로운 일이 있는 사람을 쓰실 수 없으며 신뢰하실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손에 그분의 양무리를 맡긴다면 그는 양들을 모으기는커녕 도리어 흩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양무리를 맡길 수 없으며 그들 손안에 놓아두실 수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 뜻대로 가고자 한다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혼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그 자신이 독신이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독신으로 있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알았지만 종래 결혼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여, 우리의 형제 바울이 얼마나 제안을 받았는가를 보십시오. 만일 바울이 주관적인 사람이고 그의 주관적인 것이 파쇄되지 않았다면 그는 모든 형제자매가 독신으로 동정을 지켜야 하고 모든 사람이 결혼하지 말아야 하며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주관적인 사람은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옳다고 여긴 것을 지켰으며 또한 그가 지킨 것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 외의 길을 가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육신의 고난을 면하기를 원하였지만 또한 다른 사람이 결혼하는 것을 찬성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강하였지만 한면에서는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할 때에 비록 바울은 독신자였지만 그는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마귀의 가르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은 이러한 위치에 서기를 배워야 합니다. 결코 당신 개인의 감정 때문에 어떤 진리를 지나치게 높은 위치에 두거나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느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주관적인 것이 완전히 파쇄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주관적인 것이 강한 당신에게 하나님의 일이 맡겨졌다면 그 일이 언제까지 지연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당신이 멋대로 일하고 당신 마음대로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간섭하지 않기를 배워야 하며 결코 우리의 주관적인 것으로 어떤 사람이나 일을 간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간섭하지 않으시고 존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놓여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염검을 사용하여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만일 창세기 3장에 화염검이 창세기 2장 안에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키게 하셨더라면 사람은 영원히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쉽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먹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일입니다.